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겔서 8장은 주께서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나로 내 성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멀리 떠나십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완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반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떠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다시 에스겔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크게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겔서 8장을 우리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증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증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에스겔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고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또 에스겔서 8장 13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한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15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8장 17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가증하다, 가증하다, 가증하다. 가증은 무엇과 연관되는 걸까요? 바로 우상과 연관됩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누구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것입니다. 우상은 무엇과 연관됩니까? 바로 사랑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3절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다.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이다라고 증언됩니다. 질투의 우상, 질투의 대상과 질투의 주체가 나타납니다. 질투의 대상은 누구이죠? 누구를 질투하나요? 질투의 대상은 당연히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면 누가 질투를 하시는 겁니까? 질투의 주체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 우상과 연관된 십계명 제2계명은 이렇게 증언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질투라는 말을 하나님께 붙인다라는 것,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만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 그 유명한 뭐 질투라는 드라마가 생각나는데요. 이 질투는요, 인간의 서툰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증언, 하나님께도 이 인간의 서툰 감정이 있으신 건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이 질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칸나라는 단어는 이 질투라는 뜻도 있지만 실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열렬하게 보살피는, 열심으로 보살피는, 그게 바로 칸나입니다. 이런 어원을 지닙니다. 어미 새가 있습니다. 어미 새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는 그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새끼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도 차단해서 새끼를 보호하는 열심,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칸나, 질투입니다. 질투도 맞지만 실은 열망이고요, 열정이고요,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언하는 질투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향한 열심입니다. 관심입니다. 개혁교회의 창시자,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 존 칼빈은요, 이 질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흔히 부모 관계로 말씀하신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으로 표시하시는 것이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진실할 것을 전제하고 성립된다. 거룩하고 순결한 남편일수록 아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면 매우 화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다.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와 결혼했기에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쓰면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 이게 질투의 의미입니다.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 시에서 차로 한 3시간에서 혹은 4시간 정도 이동을 하면 이 알모론가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나옵니다. 산악도시입니다. 이 알모론가라는 도시는 인구 2만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라 합니다. 40여 년 전에, 최근 2023년에 나온 그 글이었는데요. 40여 년 전에 이 알모론가는요, 마약과 알코올과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원래 이 알모론가라는 도시는 인디오들이 사는 도시로서 마시몽이라는 그 우상을 섬깁니다. 이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어떻게 섬기느냐?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하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수입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수입으로 술을 삽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마신 다음에 술병을 마시몽이라는 우상 앞에 놓고 축복을 빕니다. 당연히 축복은 커녕 알코올 중독과 가난과 저주로 묶여 있습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 문화 가운데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웁니다. 우리가 종종 아이들이 우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모론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그 우는 아이를 술로 달랩니다. 그리고 재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짐작되듯이 대부분의 청소년기 아이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이 도시의 삶과 이 도시의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단면으로 보여줍니다. 40년 전에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집이 3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범죄가 너무 많아 그 작은 2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도시에 감옥이 4개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범죄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 다른 도시로, 다른 도시에 있는 감옥으로 보낼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온 도시가 가난과 게으름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 비도 오지 않아 땅도 척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디오 원주민 가운데 마리아노라는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노 역시 술을 먹고 길거리를 헤매는 것이 일상인 청년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는 결국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도시에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와 예배를 중단시키려 하고 교회 앞에서 우상 숭배와 마술을 행합니다. 심지어 이 괴한 여섯 명이 이 마리아노 목사를 죽이려고 방아쇠를 수차례 당깁니다. 다행히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 괴한들도 놀라 도망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 한 사람, 두 사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깨어졌던 가정들이 회복됩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수많은 이들이 교회로 몰려와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데 무려 인구의 90% 이상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34곳의 술집이 있었는데 마지막 술집이 2005년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만원이던 4개의 교도소가 웨딩홀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지하에서 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농작물이 풍년을 입니다. 그래서 알모론가의 별명이 생깁니다. 아메리카의 채소 정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던지는 물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나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처럼 질투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나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오늘도 허락된 삶의 걸음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준비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격합니다. 감히 사랑받기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기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으로 부족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변화되길 원하오니 하늘문 여시어 복음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세문한 교인들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인생길에 찾아온 위기와 두려움을 기쁨과 평안함, 안전함으로 변할 것임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세문한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향기가 진동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겸손과 온유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제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과 대한민국을 위해 서로 손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자기를 남김없이 녹이는 소금처럼 되게 하옵소서. 병들고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